안녕하세요. 아장아장 하늘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수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행동들로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은 영아기 문제 행동에 대해 36대학교 사회교육원 보육교사 교육원 강사로 활동하시는 이종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종란입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를 좀 더 이해하고 행복한 아이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수님, 이 시간 주제가 영아기 발달에서 볼 수 있는 문제 행동인데요. 먼저 영아기라면 언제를 이야기하나요?
네, 영아기는 0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영아들은 오감각, 즉 촉각, 시각, 후각, 미각, 청각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자극과 반응을 토대로 인지발달과 정서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신뢰감이 구축되는 안정적인 애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아기들 중에는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더딘 기질에 따른 성향에 따라서 잘 맞춰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한 기질의 영아인 경우에는 자칫 부모님들이 방임하기가 쉽고요. 또 아기가 까다로운 경우에는 영아와 부모 사이에 갈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기의 영아들에게는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유아가 알사탕이나 땅콩을 삼켜서 약이 되는 질식사고도 흔히 일어나고 또 숨바꼭질을 하다가 세탁기에 갇혀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녀를 키울 때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영아기는 말이 아닌 울음으로 아이가 원하는 걸 알아차려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영아기의 의사소통 방법이 되는 울음. 그 중에 콜릭성 울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수님, 콜릭성 울음이란 무엇인가요?
콜릭성 울음이란 학자들에 의하면 생후 3 내지 4개월에 나타나는 울음과 발작이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리고 3주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으로는 발작의 시작, 고음의 고통스러운 울음, 높은 긴장과 연관된 생리적인 표시, 달래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배고플 때 우는 울음과는 분명히 뚜렷하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가 밤마다 너무 심하게 울어서 놀랐던 적이 있는데 막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네요.
그럼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는 안아도 보고 뭐 어르고 달래고 환기도 시키고 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찾은 방법이 자동차를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물론 한 바퀴로는 안 되고 한 다섯 바퀴는 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재워서 집에 들어오기를 한 2주 넘게 했던 것 같네요. 왜 이런 울음을 울까요?
네, 콜릭성 울음의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는 우유 알레르기와 미숙한 위장 수축입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어머님의 부적절한 양육과 우울증, 불안과 같은 성격 특성, 또 어머니와 영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 콜릭성 울음을 우는 영아의 어머니는 우울하고 지쳐 있으며 영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영아가 너무 급하게 먹거나 공기를 많이 삼켰을 때 트림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을 때 이런 수유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울음은 아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들어졌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때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영아의 과민하고 지속적인 울음은 영아와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손과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해서 영아의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고 또 영아를 앉는 위치를 수시로 바꿔줌으로써 영아가 좀 더 편안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수유 시에 적은 양을 자주 먹이도록 하고 수유 후에는 충분히 트림을 시키며 또 역시 수유 후에 바로 눕히는 것보다는 30분 정도 영아를 앉혀두도록 합니다. 간혹 병원에서는 가벼운 진정제를 사용해서 영아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도 합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었네요. 우리가 그 외에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영아의 콜릭성 울음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부모의 잘못이나 영아의 고집이 아니라는 거죠. 성장과 함께 저절로 치료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영아의 울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린 영아의 경우 특히 6개월 이전의 울음은 의사소통의 하나로서 고통, 배고픔, 불편함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영아에게 빠르고 반응적이며 민감한 보살핌을 주어야 잘 따르고 또 협력적이면서 유능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콜릭성 울음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적은 양을 자주 수유하시고 트름을 시키고 따뜻하게 아기의 배를 마사지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아 성장장애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영아 성장장애란 무엇인가요?
영아 성장장애란 뚜렷한 원인 없이 성장에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여 체중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표준 성장표에서 키나 몸무게가 5% 이하일 때를 말하는데요. 가까운 친지 중에도 영아 성장장애로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이유식을 거쳐서 일반식을 먹게 되면서 지금은 정상적인 발육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시부터 지금까지 영아의 체중 증가율이 지나치게 낮을 때 우리는 그걸 성장장애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럼 키나 몸무게로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군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라든가 선천성 심장기형, 흡수장애 등과 같이 영아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경우와 불안정 애착, 애정결핍 등과 같은 부모의 무관심과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그중 가장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는 것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한 성장장애로서 전체 성장장애 발병률 중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영아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성장장애는 약 20에서 30%를 나타내고 있어서 부모의 적절한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원인에 따라 치유 방법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영아의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성장장애는 우선 질병의 원인과 그 치료를 하고요. 또 영아의 영양 섭취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한 성장장애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다양한 지지와 자녀의 영양 및 효과적인 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개인 사정으로 부모가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단체와의 연결을 통해서 영아에게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번에는 보통 신생아에게서 볼 수 있는 돌연사 증후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가끔 사고가 나곤 하는데요.
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란 첫돌이 되기 전에 영아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면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유력한 가설은 호흡조절 규제와 관련된 뇌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기가 생후 2에서 4개월 사이에 발생률이 가장 높은데요. 이 시기에는 대뇌 피질이 발달함에 따라서 호흡 반사가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연사 증후군 영아인 경우에는 수면 중에 호흡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잠에서 깨어나 자세를 바꾸거나 울거나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다가 숨이 막히면 반사적으로 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곤란이 오는 거군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발생적 특징 알고 싶은데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남자아이, 조산아, 또 미수각, 빈곤계층이나 10대 미혼모의 아기, 어머니가 흡연과 약물 복용을 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아이를 엎어재우거나 푹신한 요를 사용하거나 담요 등으로 아기의 몸을 감싼 경우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발생률이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는 머리통을 예쁘게 한다고 엎드려 재우는 엎드려 재우는 것이 유행이었었는데요.
네, 그렇죠.
나름대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엎드려 재울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를 가지고 관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영아 돌연사 증후군 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영아 돌연사 증후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임신 중인 어머니인 경우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흡연과 약물 복용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바로 눕혀 재우고 너무 푹신한 이부자리나 베개는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좋고요. 아기를 혼자 재워두고 오랫동안 외출하는 것은 삼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는 동안 아이의 방의 온도는 어른들이 편하게 느낄 정도가 적절합니다. 온도를 너무 덥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예방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가족의 세심한 배려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영아기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에게 당부 한 말씀 해주세요.
누구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유능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모가 뜻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당부드리는 것은 부모인 자신부터 이해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아이를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아 발달에는 순서가 있으며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발달의 초기 단계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님의 평안함은 신앙심에서 비롯되며 유아가 생애 초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종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행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늘 나의 기대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문제가 비록 일상의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를 매 순간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장아장 하늘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